이 방송은 김경진 변호사가 제작하고 제공합니다.
예약금 57만 원, 그리고 본체 가격은 약 4천만 원. 이게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니잖아요.
네, 꽤 큰 금액이죠.
그렇죠. 그런데 사전 예약을 시작한 지 단 17일 만에 무려 5천 대가 팔려나갔습니다.
와, 17일 만에요?
네, 진짜 장난 아니죠. 근데 이게 지금 막 출시된 최고급 판정판 자동차 이야기가 아니에요. 머지않아 여러분 거실을 돌아다닐 그 인간형 반려 로봇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번 심층탐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저희가 아주 낱낱이 파헤쳐 볼 자료는 2026년 6월 20일자 최신 브리핑입니다. 중국의 거대 AI, 뭐 로봇, 반도체, 그리고 통신 산업을 싹 다 아우르는 방대한 보고서랑 기사들, 그리고 김경진 변호사의 전문가 코멘터리까지 모아둔 자료거든요.
네, 아주 알찬 자료죠.
맞아요. 그래서 오늘 저희 미션은 아직 명확합니다. 그 공상과학 영화에서나 보던 기술들이 도대체 어떻게 갑자기 우리 집 거실이랑 물류창고의 현실이 되었는지, 그리고 이 엄청난 기술적 지각 변동이 전 세계 산업이랑 청취자 여러분의 일상에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파악하는 겁니다.
최근에 막 AI나 로봇 기술이 너무 빨리 발전해서 약간 압도당하는 기분이 드신 적 있으실 텐데요.
네, 저도 가끔 좀 무섭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걱정 마세요. 오늘 저희가 핵심만 딱 뽑아드릴 테니까요. 그리고 이게 단순한 기술 뉴스가 아닙니다. 수요와 공급, 정부 정책, 그리고 지정학적 역학이 어떻게 하나의 거대한 퍼즐을 맞추고 있는지 거시적 관점에서 보면 정말 흥미롭거든요.
아, 네. 자, 그럼 당장 이 엄청난 판매량부터 좀 파헤쳐보죠. 실험실에만 있던 로봇들이 드디어 지갑을 열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 우비텍이라는 기업에서 U1이라는 인간형 컴패니언 로봇을 내놨잖아요.
네, 맞습니다. 유비테크의 U1 모델이죠.
이게 그냥 사람 모양 깡통이 아니더라고요. 남성형, 여성형 모델이 따로 있고 그 감정 AI가 내장돼 있어서 사람 표정을 읽는데요. 근데 오프닝에서 말씀드린 대로 가격이 약 4천만 원인데 어떻게 17일 만에 5천 대가 넘게 팔릴 수 있죠?
네, 총액으로 치면 순식간에 2천억 원이 훌쩍 남은 거니까요.
와, 진짜 엄청나네요. 약간 그 포드 모델 T나 첫 아이폰이 딱 출시됐을 때처럼 대중을 겨냥한 첫 번째 인간형 로봇의 순간을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거 아닐까요?
여기서 정말 주목할 만한 점은요. 이게 단순히 한 기업이 혁신적인 제품을 잘 만들어서 성공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 그래요? 그럼 다른 숨은 이유가 있나요?
네, 브리핑을 꼼꼼히 보면 중국 상무부를 포함해서 무려 8개 부처가 합동으로 발표한 AI 소비 실시 의견이라는 게 나옵니다.
8개 부처가 합동으로요?
네. 17개 조치가 담겨 있는데 쉽게 말해 중국 정부가 국가 차원에서 노인 돌봄이나 가정용 동반 로봇 같은 소비 시장을 공식적으로 활짝 열어주고 수요를 막 창출하고 있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그냥 기업들한테 기술 개발해라 이게 아니라 아예 제품이 팔릴 수밖에 없는 판을 국가가 깔아주고 있다는 뜻이군요.
맞아요. 국가가 거대한 수요를 만들어주면 기업 입장에서는 초기 연구개발 비용 리스크가 확 줄어들잖아요.
그렇죠. 팔 곳이 확실하니까.
네, 그러니까 바로 대량 생산 체제로 빠르게 넘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 결과 로봇들이 거실뿐만 아니라 산업 현장 곳곳으로 무섭게 침투하고 있어요.
아, 자료에 보니까 로보테라의 M7 로봇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이게 이미 중국 우정이라 SF홀딩스 같은 대형 물류센터에 진짜 투입이 됐다고요?
네, 실전에 배치됐죠. 그걸 안 자면 이미 사람을 뛰어넘은 거 아닌가요?
그렇죠. 생산성 면에서는 압도적입니다. 게다가 프리에라는 기업의 GRX 로봇은 말레이시아 대형 재활센터에 수출까지 됐어요. 무려 1,000만 위안 규모 계약을 해요.
아, 재활센터면 의료 현장인데 거기까지 진출을 했군요.
네. 중국 로봇이 자국 내 물류를 넘어서 사람 생명이랑 직결된 의료 분야, 그것도 해외 수출까지 성공했다는 뚜렷한 증거죠.
와, 진짜 거침이 없네요.
하지만 이렇게 막 팽창하다 보니까 부작용도 생기고 있습니다.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에서 경고를 하나 했어요.
어떤 경고죠?
지금 무려 150개가 넘는 인간형 로봇 업체가 난립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방 정부들이 막 경쟁적으로 보조금을 주니까 과잉 투자랑 치열한 가격 전쟁이 벌어질 위험이 아주 크다는 거죠.
150개요? 와, 진짜 배틀로얄이네요.
네, 근데 이게 한국 로봇 기업들한테도 아주 무거운 시사점을 던져줍니다. 한국은 아직 소비자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하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아직은 좀 산업용 위주죠.
네, 그런데 중국이 이런 피 터지는 출혈 경쟁을 거쳐서 살아남은 소수 기업들 위주로 거대한 내수 시장을 장악하고 단가를 막 극단적으로 낮춰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아, 그럼 글로벌 소비자 로봇 시장의 표준 자체가 아예 중국 쪽으로 넘어갈 수도 있겠네요.
맞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도 이 부분을 눈여겨보셔야 해요.
정말 생각할 거리가 많네요. 근데 여기서 근본적인 의문이 하나 생깁니다. 아무리 관절이 88개고 모터가 훌륭해도 결국 이 쇳덩어리들이 어떻게 그렇게 똑똑하게 상황 판단을 하냐는 거죠.
결국 핵심은 두뇌죠.
네, 맞아요. 결국 AI 소프트웨어 모델일 텐데 브리핑 보니까 이제 챗봇을 넘어서 물리적 세계를 이해하는 AI로 넘어가고 있더라고요. 여기서 진짜 흥미로워집니다. 알리바바의 Q1 로봇 수잇, Q&N 로봇 수잇이라는 걸 소개하고 있어요.
네, 이게 정말 AI 대모델이 물리세계로 넘어가는 결정적인 전환점입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아는 AI는 보통 텍스트로 대답하잖아요. 근데 이건 860만 쌍의 비디오 데이터로 학습을 했대요. 그래서 자율주행이나 물체 조작은 물론이고 그 장면 예측, 월드 모델이라는 걸 갖췄다고 하는데.
네, 월드 모델이요?
이게 그러니까 AI가 이제 눈을 뜨고 현실의 물리 법칙을 스스로 이해해서 손발을 움직인다는 뜻인가요?
정확합니다. 우리가 컵이 책상 끝에 있으면 떨어지겠구나 하고 직관적으로 알잖아요. 그게 월드 모델이거든요. 기존 AI가 텍스트만 처리하는 말하는 뇌였다면 이제는 현실 맥락을 파악하는 행동하는 뇌로 진화한 겁니다.
와, 진짜 신기하네요.
근데 여기서 진짜 무서운 건 알리바바의 전략이에요. 알리바바가 이 AI를 일종의 로봇용 운영체제, 그러니까 OS 생태계로 선점하려고 하거든요.
아, 예전에 스마트폰 초기에 구글이 안드로이드 불효로 풀어서 시장 다 먹었던 것처럼요?
맞습니다. 만약 한국 로봇 제조사들이 자체 소프트웨어가 없어서 하드웨어만 잘 만들고 알리바바 클라우드에 연동하게 되면 결국 생태계 주도권이랑 데이터가 전부 종속될 위험이 크죠. 클라우드 수익 구조 자체가 바뀔 수 있습니다.
종속 위험 확실히 무섭네요. 실제로 글로벌 점유율 역전 현상도 벌어지고 있잖아요. 브리핑 통계 보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글로벌 AI 모델 주간 호출량이 무려 44조 토큰에 달했대요.
네, 어마어마한 양이죠.
근데 심지어 코딩 비녀에서는 방금 말씀하신 알리바바의 Q&N 모델이 미국산 모델을 처음으로 앞질렀다고 하더라고요. 이거 대단한 거 아닌가요?
엄청난 상징성이 있죠. 코딩은 고도의 논리력이 필요한데 여기서 1위를 했다는 건 중국산 AI가 이제 최고 수준의 지적 능력을 증명했다는 뜻이거든요. 게다가 일상으로의 침투 속도도 장난이 아닙니다.
아, 통신사 이야기요?
네. 중국 3대 통신사 있잖아요. 차이나 텔레콤, 차이나 모바일, 차이나 유니콤이 일제히 AI 토큰 요금제라는 걸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스마트폰 데이터 요금제 쓰듯이 AI를 쓴다는 거죠. 상하이에서는 막 3천만 토큰을 무료로 체험하게 해준다고 하고요.
네. 국가가 앞장서서 AI를 전기나 수도 같은 필수 인프라로 깔아버리겠다는 강력한 의지죠.
진짜 인프라네요? 잠깐만요. 근데 여기서 약간 모순이 있지 않나요? 이렇게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초래하고 44.6조 원이나 AI를 호출하려면 어마어마한 반도체가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필수적이죠.
근데 지금 미국이 수출 통제에서 최첨단 칩을 아예 못 구할 텐데 중국은 이걸 어떻게 감당하고 있는 거죠?
바로 그 부분에서 하드웨어 쇼크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화웨이의 승등 950 PL 칩이 올해 75만 개 출하를 목표로 양산 중이라고 해요.
네, 성능은 엔비디아 H20 칩보다 2.87배나 좋은데 가격은 약 16,000달러밖에 안 하고요. 심지어 바이트댄스가 56억 달러어치나 주문했다면서요?
네, 우리 돈으로 7조 원어치죠.
와, 7조요. 근데 제가 여기서 아주 날카로운 반론 하나 제기해보겠습니다. 솔직히 하드웨어를 딴 회사 걸로 하루아침에 바꾼다는 게 끔찍한 일이잖아요.
엄청난 작업이죠.
수년 동안 엔비디아의 소프트웨어인 그 CUDA에 맞춰서 짠 코드를 싹 다 새로 작성해야 할 텐데요. 이게 마치 평생 쓰던 언어를 버리고 완전히 새로운 외국어로 책을 다시 쓰는 것과 같지 않나요? 기업들이 이걸 감당할까요?
이걸 좀 더 큰 그림과 연결해보면 이번 브리핑에서 가장 핵심적인 승부수가 나옵니다. 화웨이가 기존 엔비디아 CUDA 워크로드를 코드 제작성 없이 그대로 돌릴 수 있는 호환 소프트웨어 스택을 개발했다는 점이에요.
아, 진짜요? 코드를 다시 쓸 필요가 없다고요?
네, 단 한 줄도요.
와, 대박이네요. 그럼 화웨이 칩으로 갈아타는 데 있어서 전환 장벽이 완전히 무너진 거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화웨이 AI 칩 점유율이 곧 60%까지 오를 전망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겁니다. 게다가 연온과학이라는 AI 반도체 기업도 최근 60억 위안 규모의 IPO 심사를 통과했어요.
대한칩 생태계가 진짜 두터워지고 있네요. 하드웨어 제재가 오히려 중국의 자체 생태계를 억지로 키워준 셈이에요.
아이러니하죠? 근데 이 상황이 한국 메모리 산업에는 좀 양면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어떤 식으로요?
지금 중국 메모리 기업인 CXMT가 최신 HBM3 양산이 지연되고 있거든요. 한국과는 여전히 2, 3년 기술 격차가 있어요. 그래서 중국이 AI 인프라를 막 확장하는 지금 당장은 한국산 HBM 수출이 급증하는 호재가 됩니다.
아, 당장은 물건이 급하니까 우리 걸 사다 쓰는 거군요.
맞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화웨이 생태계가 굳어지고 기술을 쫓아오면 결국 한국 기업들이 누리던 프리미엄을 잃을 수 있다는 복잡한 역학이 존재하죠.
그렇군요. 당장 웃을 일만은 아니네요. 그렇다면 미국은 이 상황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을까요? 여기서 또 한 번 아주 치열한 정치적 논쟁과 뜻밖의 역설이 등장합니다.
네, 정책적 움직임이죠.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서 청취자 여러분께 분명히 밝혀둘 점이 있습니다. 저희는 이 사안에 대해 어떤 정치적 입장도 취하지 않으며 오직 자료에 명시된 사실과 양측의 논점만을 있는 그대로 전달해드립니다.
네, 팩트 위주로요.
자, 미국 정부가 보안 우려 때문에 엔스로픽의 최상위 AI 모델인 페이블5랑 미토스5의 수출을 글로벌 차단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AI한테 이 코드 좀 고쳐줘, 그러니까 fix this code라고만 하면 보안 취약점 패치를 스스로 생성해서 우회해버린다는 거예요.
보안상 위험하다는 거죠.
네, 그런데 무려 150명이 넘는 사이버 보안 전문가들이 반발하면서 공개 서한을 보냈어요. 그들의 주장을 빌리자면 이건 마치 방화범이 소화기 작동 원리를 연구할까 봐 두려워서 정작 불을 꺼야 할 소방관들에게서 가장 성능 좋은 소화기를 빼앗아버리는 격이라는 겁니다.
비유가 아주 찰떡이네요. 이 문제에서 제기되는 중요한 질문은 이겁니다. 이 조치가 과연 적국을 차단하는 데 효과가 있는가?
효과가 없나요?
역설적이게도 자국의 방어자들만 약화시키고 있죠. 왜냐하면 공격자들은 어차피 OpenAI의 GPT-5.5나 심지어 성능이 엄청 좋아진 중국의 키미 2.7 같은 대란 모델을 쉽게 구해서 쓸 수 있거든요.
아, 어둠의 경로로든 어떻게든 쓰겠죠, 해커들은.
맞아요. 결과적으로 미국의 엄격한 수출 통제가 의도치 않게 중국산 AI 모델을 훌륭한 대안이라고 전 세계에 마케팅해주는 효과를 낳고 있다는 게 자료의 분석입니다.
와, 수출 통제가 오히려 중국 AI 홍보를 해주고 있다니 진짜 아이러니네요.
게다가 이게 한국 보안 기업들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미국 모델이 언제 차단될지 모르니까 접근 가능한 AI 모델을 다변화해야 한다는 새로운 과제를 안게 된 거죠.
네, 맞아요. 심지어 엘리자베스 오런 상원의원이랑 앤디 김 상원의원도 트럼프 행정부의 AI 칩 수출 통제 허점을 엄청 비판했잖아요. 중동이나 싱가포르에 페이퍼 컴퍼니 세워서 엔비디아 최신 칩 사들이는 걸 못 막고 있다고요.
네, 통제망에 거대한 구멍이 뚫려 있다는 비판이었죠.
자, 열띤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어느덧 마무리할 시간이네요. 오늘 다룬 내용을 좀 갈무리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꽤 많은 이야기를 나눴죠.
네, 단돈 4천만 원에 5천 대가 팔린 휴머노이드 로봇부터 알리바바의 물리세계 AI, 그리고 화웨이의 쿠다 호환 승부수, 마지막으로 정책의 뼈아픈 아이러니까지 살펴봤습니다. 결론은 중국이 이제 단순한 기술 추격자를 넘어서 독자적인 거대 생태계와 표준을 스스로 만들고 있다는 현실입니다.
완벽한 요약이네요. 오늘 심층 탐구를 마치면서 여러분의 일상에서 한 번쯤 곰곰이 생각해 보실 만한 묵직한 질문을 하나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오, 좋네요. 어떤 질문인가요?
지금 서구 세계는 기업용 AI에 집중하고 또 안보를 이유로 엄격한 수출 통제로 자물쇠를 꽉 채우고 있잖아요.
그렇죠. 방어 위주죠.
반면에 중국 정부는 8개 부처가 나서서 거실용, 노인, 돌봄용 로봇 수요를 엄청나게 폭발시키고 있습니다. 만약 이대로 글로벌 소비자 로봇의 표준이 딱 결정된다면 어떨까요? 미래, 어쩌면 아주 가까운 미래에 여러분의 집에 처음으로 들어올 인공지능 반려 로봇의 모국어는 과연 영어가 될까요? 아니면 중국어가 될까요?
와, 진짜 확 와닿는 질문이네요. 기술 주도권이라는 게 결국 우리 거실로 누가 먼저 들어오느냐의 문제니까요. 여러분은 과연 어떤 미래가 펼쳐질 것 같으신가요? 오늘 저희가 함께 탐구한 내용이 여러분이 세상을 보는 시각을 한 뼘 더 넓혀주었기를 바랍니다. 저희는 앞으로도 이 거대한 정보의 바다에서 가장 날카롭고 중요한 통찰만 쏙쏙 건져 올려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방송은 김경진 변호사가 제작하고 제공합니다.